할렐루야. 신명기 23장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9절서부터 14절까지 내용을 보겠는데요. 우선 여기 두 가지를 설명하죠. 하나는 몽설한 자에 대한 규칙과 또 배변에 대한. 어제 새벽부터 좀 이상해요, 본문이. 좀 불편한 내용들이 많죠? 근데 이 하나하나의 규례 속에 담아진 하나님의 의도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사실 담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전체 그림을 좀 볼까요? 구절 보시면 네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후에 설명하시는 모든 내용들은 언제 더욱 지켜야 될 내용들입니까? 전쟁 중에. 우리 인생 자체가 뭡니까? 전쟁이죠. 매일 전쟁입니다. 여기 전쟁이라는 표현은 항상 적이라는 개념이 빠질 수가 없는데, 우리가 오늘 하루도 보이지 않는 커다란 원수의 세력과 전선을 형성하고 있단 말이에요. 늘 깜빡깜빡 있죠, 늘. 우리가 전선을 대치하고 있다는 전쟁 중이라는 사실을 항상 잊어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쟁 중이에요, 전쟁 중. 그 실체가 지금 육안의 눈으로는 보이질 않아서 그렇지, 늘 하나님께 예민히 깨어있는 자는 그 영적인 전선이 보입니다. 아, 이게 정말 사탄이 역사를 하는구나.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쟨 또 왜 저래? 이게 아니라, 아, 이게 어둠의 권세가 저 사람을 통해서 또 내 안에 들끓는 죄를 통해서 역사하는구나. 이 전선을 봐야 돼요. 전선을 항상 잘못 보거나 착오를 일으킬 때 그 전쟁은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맞죠? 대표적인 전쟁이 베트남 전쟁이에요. 어제 서점에 나가 보니까 그 베트남 전쟁에 대해서 이런 두꺼운 책이 하나 나왔더군요. 부담스러워서 사진 못했는데 서서 좀 읽어봤어요. 미국은 왜 그 베트남 전투에서 그 최고의 두뇌들이 패할 수밖에 없었는가? 딱 하나. 그 요지를 건지라면 전선을 잘못 읽은 거예요. 그 똑똑한 두뇌 집단들이.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삶은 이 전쟁 중이란 말이에요. 근데 전쟁이라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전쟁의 전선의 내용을 이해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입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남기셨죠.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이 두 가지를 블레셋 군대를 향해서 일가를 터뜨리죠. 첫째는 이 할례 없는 백성이. 이 할례 없는 백성이.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전쟁은 칼과 창으로 하는 전쟁이 아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 전쟁의 속성을 정확하게 꿰뚫어 봤어요. 그래서 블레셋 군대를 가리켜서 할례 없는 백성이라는 말을 하게 된 그 이면의 신앙 고백은 뭐냐면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싸움이다, 그 말이에요. 전쟁 자체가 어디에 소속된 전쟁인가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내용도 결국은 큰 전제가 뭐냐 하면 전쟁 중에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첫째, 10절을 볼까요?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자, 여러분, 몽설이 뭔지 아시죠? 10대 청소년들이 자다가 경험하는 불가피한 생리 현상이죠. 그것은 자기가 의도한 결과가 아니에요. 자다가 그 발육이 왕성한 청소년들이 갖는 그 생리적 현상입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겪어야 되는 생리적인 현상인데도 성경은 그것을 부정한 것으로 규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치를 하죠. 보세요.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이런 사람은 일단 진영 밖으로 내보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이것이 진영 안에서 벌어질 수 있는 개인적 경험들이라는 거죠. 개인적 경험이에요. 이건 집단으로 벌어지는 경험이 아니고 개인적 경험이에요. 그런 사람은 진영 밖으로 내보냈다가 해질 무렵 씻어서 다시 진영 안으로 들어오게 합니다. 해질 무렵은 이스라엘 시간 개념으로는 하루가 끝나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분기점이에요. 그때 그 시간쯤에 그를 깨끗이 씻어서 다시 진영 안으로 들어오도록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이제 조금 유보하고 후에 종합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12절 보세요. 네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변소. 근데 변소를 진영 안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진영 밖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진영 밖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죠. 그런 거 보면 우리 조상들이 원래 성경적으로 화장실을 설치했어요. 보면 우리 시골에 살다 보면 저 화장실이 전부 전 논밭 근처에 이렇게 집 밖에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게 이제 어느덧 슬금슬금 들어와가지고 이제는 방 안에 화장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서구 문명의 영향들인데, 뭐 우리 조상들이 이런 성경적 의미를 알고 그러지는 않았을 텐데, 어쨌든 오늘도 보니까 진영 밖에다가 화장실을 설치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또 볼까요? 네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폐설을 덮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우리는 우선 이러한 전혀 뭐 신앙생활에 아무 관련이 없을 것 같은 이런 배설에 관한 내용들을 성경 기자가 기록한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거룩성이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절을 한번 볼까요? 이는 그 앞에 두 규례에 관한 이유를 설명하고 싶은 거겠죠?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네게 넘기시려고 네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네 진영을 어떻게 하라?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네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아니하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자, 결국 이 모든 구체적인 명령들이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중요한 속성인 뭐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거룩. 거룩.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신명기나 레위기서를 읽을 때 자주 등장하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거룩성인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그럼 이 거룩이 홀로 갖춰야 되는 덕목이나 개념이 아니에요. 이 거룩은 상대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거룩하다는 겁니까? 누구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대요. 그러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조금 실질적인 표현을 써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나는 너희밖에 모른다. 그걸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나는 너희에 대해서 거룩하다. 여러분, 신부가 신랑에 대해서 가장 거룩한 태도는 뭡니까? 신랑밖에 모르는 거예요. 아멘? 이거는 사랑의 개념이에요. 그 두 양자 간의 사랑의 관계 속에는 어떤 불순물도, 불순적인 개념도 개입되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이해하는 무슨 갑자기 머리 뒤에 막 광채가 나고 번쩍번쩍 무슨 이런 의미가 아니라 상대 개념이에요. 하나님께서 난 너희밖에 몰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거룩하세요.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같은 개념은 지독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명령을 불신자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고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진영 안의 문제예요. 근데 진영 안에 두 단계가 있다고요. 첫째는 개인적인 차원의 거룩이에요. 몽설에 관한 문제는 우리가 몇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첫째, 이것은 개인적 차원의 경험이고, 두 번째, 자기의 의도와 상관없이 불가피하게 벌어지는 부정한 신뢰들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진영 밖에서 씻은 후에 다시 들어오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화장실 문제는 개인적인 사안입니까? 공동체에 관한 사안입니까? 공동체에 관한 사안이죠. 예. 그래서 진영 밖에다가 화장실을 설치하고 사람들은 기구에다가 작은 삽을 더해서 배설할 후에는 몸을 돌려 반드시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덮으라고 돼 있어요. 자, 이 말이 갖는 성경 전체에 걸친 중요한 결론을 예수님이 정확하게 설명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 그 부분을 한번 좀 볼까요? 우리 마가복음 7장 마가복음 7장 14절서부터 쭉 교독을 좀 합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이미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갔으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운데
제자들이 못 알아들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가니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거듭남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자, 이보다 정확한 설명은 없어요. 우린 지금 신명기 23장에서 사람의 몸 안에서 나오는 배설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배설물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요. 악취를 풍기고 냄새를 피우고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들이 독설과 가시와 비방과 욕지기와 험한 말, 독이 묻어있는 언어, 사람을 공격하는 거, 이게 전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우리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안에서. 그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신명기 23장에 이 배설물에 관한 규정은 사실 구원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서 매일 더러운 게 자꾸 쏟아진다고요. 마치 배변처럼. 그래서 그 배변을 어떻게 하도록 돼 있죠? 덮도록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생전 나쁜 생각도 안 갖고 나쁜 마음도 안 갖고 고결하게 깨끗하게 정말 완성된 신부의 그림을 가지고 사나요? 아니에요. 일상을 살다 보면 또 부딪혀가지고 찌그덕거리고 분노를 일으키고 먼지가 언듯이 오물이 묻듯이 또 그렇게 더러워져요. 그때마다 어떡하라는 거예요? 덮음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 냄새가 안 나도록. 근데 궁극적으로 이 덮어주기 위해서 누가 오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개념은 첫 번째 개념이 덮다라는 개념이에요. 이걸 창세기에서 상징적으로 노아의 아들들이 함, 야벳, 셋 중에 함을 제외한 두 아들이 뒷걸음쳐서 아버지 드러난 하체를 보지 않고 거기를 어떻게 줬죠? 옷으로 덮어줬어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가 마지막에 뚜껑을 덮죠. 위로 뚫려진 창을 덮죠. 그 모든 일관된 개념이 구원이라는 개념이에요. 배설물을 덮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덮음의 은혜는 우리가 구원받을 때만 필요한 개념이 아니고 매일 일상에서 그리고 이 문제는 진영 안에서 벌어지는 문제라고요. 이것은 개인적 차원에서도 벌어지고 두 번째는 공동체 관계 속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매일 벌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교회입니다. 교회 문제 없나요? 아니요, 매일 문제 생겨요. 매일. 그때마다 우리는 무슨 연습을 해야 되죠? 구속의 은혜를, 아니, 구속의 덮음을 경험한 그 은혜를 계속 순종하고 연습하고 깨닫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매일 우리 속에 악함이 이게 아직도 정결되지 않아가지고 자꾸 더러운 것들이 나와요. 배설물처럼. 그게 의도적일 때도 있고 또 신명기 23장에 표현한 것처럼 불가피한 생리적 현상처럼 매일 악하고 더러운 게 쏟아져 나와요. 그래서 그것을 그때그때마다 처리해야 돼요. 그걸 성경은 연장을 준비해서 덮는다 그랬어요. 덮는다. 여러분 이 새벽기도 나오는 게 그런 겁니다. 또 허물진 우리의 징한 모습을 주님 앞에 십자가 밑에 풀어놓고 하나님 오늘도 또 넘어져서 왔습니다. 터져서 왔습니다. 깨져서 왔습니다. 징징거리면서 또 덮음의 은혜를 경험하고 가는 거예요. 아멘. 왜?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은 존재인데다가 그 구원받은 덮음의 시련을 또 우리 형제와 형제 사이에서 공동체의 관계에서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은 홀리 홀리 그런 개념이 아니고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난 너희밖에 몰라. 그래서 삶 속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공동체 차원에서도 요구하고 개인적 차원에서도 나만 바라봐라. 한눈 팔면 안 된다. 그런데 또 우리의 완성되지 못한 이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성 때문에 또 한눈을 자꾸 팔고 더러운 모습을 드러내고 이게 뭐예요? 배설물이 자꾸 쏟아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 그랬어요? 안에서 나오는 게 더럽다. 그게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덮기 위해서 오셨고 오늘도 이 새벽에 그런 허물진 모습을 가지고 늘 생리적 현상처럼 죄를 토해내는 우리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늘 그 은혜를 입고 오늘도 면목 없는 얼굴이지만 십자가를 향해 고개를 들고 또 하루를 씩씩하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애들도 키우다 보면요, 늘 송구스러워하고 미안해하는 애들보다는 금방 야단 맞고 매 맞았는데도 엄마 배고파 이런 애들이 이쁘잖아요, 그죠? 그러면 웃음이 저절로 나와요. 그런 애들은 정말 지 애비와 애미가 자기를 사랑하고 관계가 확실하다는 것을 아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늘 하나님 앞에서는 송구함보다는 야단 맞고 또 눈물 콧물 쏟아내고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 저 배고파요 그러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분의 덮음 없이는 하루도 생존할 수 없는 허물진 죗덩어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 하루 속에 수많은 배설물들을 냄새 풍기고 악취나는 오물들을 쏟아내는 거예요. 오늘도 그분의 긍휼에 묶이고 그분의 거룩한 사랑에 다시 한번 눈뜨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수요일입니다. 1부, 2부, 3일 새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 또 은혜를 주시고 두 번째는 남은 선교 일정이 있죠. 군선교, 수도권 선교, 미얀마, 캄보디아, 대만 마칠 때까지 우리의 기도의 줄을 놓지 않도록 도우시고 또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오물투성이요 더러운 악취나는 배설물을 쏟아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십자가의 공로로 덮어주시옵소서. 그 덮음을 경험하고 또 그렇게 살게 하여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시간을 주셨소. 아버지 매일매일 새로워지 우리 속에 더럽게 쏟아지는 이 악한 모습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해 주시옵소서.